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자비롭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우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바쁘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도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기보다 잊고 지낸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 며칠 동안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말씀을 새기면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과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 자비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과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법규를 따라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2장 16절을, 유리쌤이 22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며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하나님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공경하는 뜻을 담은 예물을 주면서 아내로 삼거나 그 여인의 아비가 거절하면 지참금만큼의 돈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책임을 지되 지참금을 기준으로 여인 쪽에서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2장 18절과 19절을, 보명쌤이 2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멸하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우상과 숭배하는 자나 성적으로 더러운 짓을 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멸하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을, 유리쌤이 22장 23절과 24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거어가 되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해롭게 한 자들에게 맹렬한 노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그 은혜에 걸맞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6절을, 유리쌤이 22장 27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접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엇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나요?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시는 건가요?
네. 자, 그럼 보명쌤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유리쌤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러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고대에는 직물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겉옷이나 이불이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가 떨어지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중동 지역에서 서민들의 겉옷은 이불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자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할까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삼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와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니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봄양쌤이 출애굽기 22장 28절과 29절을, 유리쌤이 22장 30절과 31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추수한 것과 짜낸 즙, 처음 난 아들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샘드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1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나요?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명스미 출애굽기 23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나안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또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다수를 따라 악한 일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나안 자의 분쟁이라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두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4절을, 봄양쌤이 23장 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하나님은 길에서 우리의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 혹은 그들의 소유한 동물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의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 혹은 그들이 소유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모른 척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봄양쌤이 출애굽기 23장 6절을, 유리쌤이 23장 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좀 전과는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 어떻게 명령하시나요?
가난한 자의 법적 분쟁이라고 해서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며 모든 송사를 공의롭게 판결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8절을, 봄양쌤이 23장 9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러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나요?
뇌물을 받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고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기에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뇌물은 우리의 눈과 판단력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의를 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뇌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항상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할까요?
자비를 베풀며 정의롭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돕고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3장 10절을, 유리쌤이 2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은 6년 동안 땅에서 농사하고 제7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남은 소산을 가나안 백성과 들짐승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7년째 농사하지 않을 때 땅에 남은 소산이나 자연스럽게 맺은 열매를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에는 쉬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쉴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소와 나귀, 그리고 종과 나그네도 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쉼을 빼앗지 말고 항상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를 챙기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삼가 지키며 무슨 일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우리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입술로도 하나님만을 부르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행함과 삶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을, 보명쌤이 2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벨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세 번의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되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보이고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 7일 동안 무교병의 절기, 곧 무교절을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기 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잃은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이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절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나 연말에 수확하여 저장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매년 세 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의도를 돌아보면 결국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3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온 무교병의 절기를 생각할 때 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과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재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의 기름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배워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못하게 하심으로 제사와 제물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잔인함이나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비롭고 공의로운 법규들을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잘 반영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과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배운 내용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지,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많이 되게 놓치고 있던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가나안 자 아니면은 짐승들,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놓치면서 살지 않았나. 그냥 하나님의 성품 따라 배우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활에 적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든 제 생활에 항상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가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행동들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배제하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이방인인데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겸손을 잃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법규를 따라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법규를 따라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라는 것은 한 분의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알맞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사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은사의 출처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와 같이 사람의 영적인 행위로 은사가 전달됐다고 해서 안수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은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영적인 은사를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성령님이 각 성도에게 은사를 분배해 주신 거니까 서로의 은사로 인해 분장하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로 공동체에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매우 기초적이고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가 강하게 드러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강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영적인 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깊은 기도를 통해 많은 영적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은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신비한 능력을 아무리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빠진다면 그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한 사랑의 모습을 얼마나 보이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영적인 수준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보이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수준을 짐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늘리는 이러한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더 섬기고 화평케 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셔서 성숙한 믿음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아홉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사가 아홉 개다라고 확정했다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은사의 범주가 아홉 개 정도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개의 범주 안에 수많은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주에 다양한 은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은사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과 통역을 제외한 일곱 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혜에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지식에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통찰력과 같은 것을 뜻하고 지식은 객관적인 정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어상의 차이를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마다 이 두 가지의 은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것이죠?
네, 지혜의 은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도 유달리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깨닫고요. 그 말씀을 본인 생활에 잘 적응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통찰력과 깨달은 것을 자기 삶에 잘 적용시키는 능력을 가지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들어줄 때 성경적인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은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감 없이 지혜롭게 잘 말해준다는 것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는 성경적인 내용을 지식적으로 잘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은사를 적용시켜보면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변증하게 지식의 말씀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은사를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이 은사를 적용시키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식과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 등등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또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모두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보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정확하게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알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여러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이나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그 마음을 알도록 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데 믿음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요?
믿음의 은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담함을 갖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는 자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도전과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에도 대담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대담함을 갖습니다.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크게 낙담하지 않고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대담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 영화의 장면을 예로 들어보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농담을 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병사 같은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비유하자면 그런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은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내 주변에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병을 고치는 은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사는 어떤 것이죠?
네, 말 그대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남조선에서는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와 부흥을 일으키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조선에선 신유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천박한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이런 신유 은사가 잘 나타나는데 남조선과 같이 병원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약이 많은 환경에선 신유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병을 고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질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허락하신 질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신 질병이 있고, 본인이 건강관리에 소홀해서 가지게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허락하신 질병은 욥의 질병이나 바울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그 육신의 가시, 그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괴롭고 힘들어하는 욥에게 본인들의 신앙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위로를 하지 않고 비판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은 본인이 깨닫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기도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 원인이 악한 마귀가 준 것이든 본인이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이든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결국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질병이 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몸에 안 좋은 것을 자주 먹고 마시면 결국에는 속이 쓰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마귀가 주는 질병이라고 여기고 대적 기도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거겠네요. 건강을 위해 스스로가 관리를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능력 행함이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인 여러 기적의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던 일들도 능력을 행하는 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귀신을 쫓는 은사도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부분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은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귀신이 들렸을 때는 귀신을 쫓는 영적인 사역과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리게 된 원인을 알아보며 그 과정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깊은 상담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정서적인 부분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인간이란 존재가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전인격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일반적으로는 설교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문맥에서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기에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론적인 비유와 상징의 말씀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미래에 있을 어떤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경우도 이 은사에 해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날을 예언하는 경우가 없다고도 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사로잡힘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기에 감수하겠다며 예루살렘으로 갔고 아가보는 앞날을 본 예언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게 되는 예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 예언의 해석을 복음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들 분별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와 실상을 파악하는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너의 속에 사단이 가득 찼다고 하면서 그를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대로 죽게 되었고요.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말을 들으면서 영분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은사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말한 것은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영분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나 미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문학적인 부분에서 이런 분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은 누가 봐도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예술이나 문학은 누가 봐도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는 가치 중립적인 게 있어서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교훈이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즐겁게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작품은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수준의 예술이고 문학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에 와서 들었던 음악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며 들었던 외국 노래가 생각납니다. 노래는 굉장히 듣기 좋고 편안하고 서정적인 노래인데 가사는 교묘하게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평화를 주장하는 가사 안에 종교가 사라져야, 즉 예수님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도 아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예술을 거부하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세상의 흐름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특히 결혼 전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더욱 구하면 좋습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타락이 일어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친구나 교제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큰 유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일곱 가지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북조선 성도님들께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무시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받은 은사가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활용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요?
네, 북조선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낙하 훈련을 하는데 800m 상공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귀신같이 뭘 알아맞추는 그런 어린애들이 있어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애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또 모든 전세계의 신, 뭐 여러 가지 잡신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린애들이 어떤 걸 예언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뭔가 특별한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뭐 자그마한 뭐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사를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또 사용하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었는데요. 이제 어릴 때 제가 금방 하나님 알았을 때, 참 그때 어렸습니다. 그때는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아 내가 이런 은사를 갖게 된다면 되게 굉장한 큰 능력을 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그 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 모든 사건들로부터 미리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말 순진한 마음에 그런 은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방언의 은사는 주시지 않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은사인지도 몰랐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를 이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거가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주신 은사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한 어떠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어떤 대단한 나의 특권은 아니었구나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내가 가진 이 장점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중에 좀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친구랑 대화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